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살아가면서 한숨이 나오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치고 아픈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총체적인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서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지치고 힘겨울 때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히 두 사람만의 힘겨루기로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전투였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는 이 전투는 블레셋의 복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제하려고 설치한 주둔군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수비대라고 표현됩니다. 그 수비대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공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원래 식민통치 받던 애들인데 감히 이것들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왕도 세워졌고 이제 억압받는 삶을 끝내고 좀 독립을 해보고자 일으킨 사건인데요, 정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런 피식민들 따위가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군을 모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묘사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네, 사사기 시절을 기억해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이 병거 900대로 2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만 병거는요, 그때 세력보다 약 33배가 더 강한 세력입니다. 20년간 한 나라 전체를 괴롭혔던 그 세력보다 33배가 강한 세력은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병도 6천이나 더 있고요,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 죽던가 우리 노예로 살던가 해라 입니다. 병력만으로 보아도 이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병력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이 블레셋은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제 전략까지 우세했습니다. 이제 그림상에 좀 작습니다만, 이제 붉은 점을 지점으로 세 개의 군대가 퍼져나가고 있고요, 초록색 선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수로 밀어붙여도 이스라엘군은 많아봤자 천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블레셋이 전략까지 잘 쓰면서 부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부대는 이제 우에 해가지고 사울의 허를 위해서 찌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대는 밑으로 내려가서 요나단의 허를 찌릅니다. 후방에서 치려고 하고요, 3번 부대는 유다 광야로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사울의 본거지를 치려고 진격합니다. 근데 이 사울도 이 전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암몬 족속 칠 때 이제 사무엘상 11장 11절 보면 나오는데요. 암몬 족속 칠 때 이런 전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이 전법에 휘말려서 패배하기 직전입니다. 병력도 열세죠. 전술도 불리하죠. 무기도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게 전멸당하거나 노예가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깨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아까 그 붉은 점이 믹마스였는데요. 거기서 세 갈래로 군대가 나왔는데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쪽입니다. 저기 그 먼 데까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쫓아가 버립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첨단 무기와 병력 전술을 다 썼는데도 대패를 당한 치욕스러운 흑역사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 블레셋 군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영내로 쳐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17장에서 시작됩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네, 전쟁을 묘사하는 것부터 이전 했던 전쟁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유다에 속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블레셋 군대가 오는 중이 아니라 유다의 영토 안에 들어버린 상태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땅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 뺏기면 정말 위험한 상태로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특히 이제 에베스 담밈의 지명 이름이 이제 담이 히브리어로 피인데요. 이제 피랑 관련된 말인데 피의 경계 지역이 에베스 담밈입니다. 이 피의 경계 지역. 왜 이런 별명이 이런 지명이 붙었냐면요, 수많은 전쟁들이 많은 적경 중에서도 하필이 에베스 담민 지역에 엄청 많은 전쟁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피가 흘렀던 그런 땅입니다. 딱 그 땅 생각하면은 역사적으로 혈전이 반복됐던 그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에 굶주려서 복수를 불타오르면서 왔던 블레셋 군대가 이 피의 적경 지역에 다다른 겁니다. 자국 영토, 그것도 요충지 안에 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의 지형을 잠깐 사진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요, 이쪽 산, 블레셋은 저쪽 산에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요, 이제 화살표 있는 부분은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대표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3절에 보면은 우리 말로는 그냥 골짜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풀어 보면은 좁고 긴 평평한 골짜기입니다. 즉 좁은 곳이라서 두 군대가 전면전을 부리기에는 무리였던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들의 전쟁이 벌어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전쟁은 해야 되니까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왔으니까 먼저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전면전 중에서 심리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심리전을 먼저 시작하면서 싸움을 돋는 자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원어로 볼 때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서 최고의 용사, 영어로는 챔피언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쓴 성경 기자는 그 막강한 싸움을 돕는 자의 이름을 딱 두 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의 무장 상태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냐면요, 그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무장했는지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그 이름은요, 떠나다라는 말에 어원을 둬서요, 골리앗은 방랑자, 유랑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의 출신을 봤을 때 거인족인 아낙 족손이 거하던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인족의 후예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키는 성경에 자세히 묘사됩니다. 6규빗 한 뼘, 대략적으로 지금 수치로 290cm입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머리, 몸, 다리를 보호해서 당시로선 최고의 방어력을 갖췄습니다. 여기 보면 갑옷 무게만 놋 5,000세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현대 키로로 환산했을 때 57kg입니다. 57kg짜리 그 철갑을 메고 다닐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 이제 던질 수 있는 단창이 있고요. 찌르는 창도 있는데요. 이 창도 아니고 창날 끝에 있죠. 창날의 무게가 7kg이래요.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육군 보병이 쓰는 K3 기관총이 있는데요. 꽤 무거운 총입니다. 그 총보다 무거운 그런 창날입니다. 창도 아니고 창날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런 괴물 같은 용사가 나와도 참 쉽지 않은데 그 괴물 같은 용사를 방패든 자까지 있어서 보호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괴력과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는 별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방인 정도로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라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떤지 존재가 어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굴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그러한 원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라 해서요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러 온 자유인이다 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는요 사울의 신복이라 합니다. 이 신복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노예라는 의미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억지로 끌려나온 노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억지로 끌려나온 노예들이라 취급합니다. 그래도 같은 군대끼리 예의가 있는데 상대 군대에게 군인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노예야 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에서 있었던 1대1 싸움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이제 10절 말씀, 17장 10절 보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라는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좀 바꿔보자면, 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모욕 주고 있잖아, 그래도 안 나올 거야? 라고 더 화를 도우는 겁니다. 정말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는 군인이라면 어딜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의분을 일으키면서 용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군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아주 조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라도 나가서 좀 싸워야 되는데 왕도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원수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원수의 말을 들으면 늘 낭패를 당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놀라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봤을 때 마음이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싸워야 할 자들이,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고 맞서야 될 그 왕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음이 깨져버렸으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진 마음이 깨져버린 성도들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우리가 혹시나 원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원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 원수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냅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계속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군대의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고요,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깨진 사람들인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아무런 소망의 여지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내면적으로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기록할 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요, 창세기에는 40일간의 홍수가 있었고 사사기에는 40년간의 블레셋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끝나게 됩니다. 즉 40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할 대로 달한 시점이지만 그 고통이 곧 끝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원수의 말을 듣고서는 두려워 떠는 어쩌면 참 한심하고 답답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40일째 되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을 가게 됩니다. 형들이 7명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중학생 정도의 또래입니다. 이 중학생 나이의 어린 소년은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전투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요, 의분을 냅니다. 형들, 군인 아저씨들, 사울왕까지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싸우기로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의 말을 마음을 모르는 분별력 없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28절에 나오는데요, 그 원어로 봤을 때 코란 표현이 있고요, 뭐 코김을 뿜듯이 화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노로 다윗한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나무랬어요. 싸우러 가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형의 꾸지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고자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은 일개 목동, 어린 목동 신분인데 왕을 위로합니다. 32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은요, 요즘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른지기 사람은 그런 놈들 때문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대상을 다윗은 아주 만만하게 보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상대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블레셋 사람과 제가 싸울게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든 능력이 대단하든 강하든 스펙이 있든 뭐 아무리 뭐가 갖췄든 정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울은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근데 오히려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래도 너 안 돼. 제가 너보다 훨씬 세. 아니, 쟤는 네 나이 때부터 싸움만 하는 사람이야. 전쟁 전문가라고. 라고 합니다. 이거 얼핏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어린 소년이 듣기에 굉장히 좌절이 될 만한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낙담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제가 쳤어요라고 하지만요, 계속 들어봤을 때 그 사자와 곰에서 저를 건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감동받은 사울이 다윗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끝까지 다윗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권합니다. 자신의 군복, 투구, 갑옷, 칼을 전해주고 입힙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마치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 맞서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의 옷을 입으면 그 당시에 신분을 보증받고 뭔가 멋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죠. 왕의 군복, 투구, 갑옷, 칼, 굉장한 명예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무기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하고 요나단만 철제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명예, 좋은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막 부럽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저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이유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그 물건들만 가져갑니다. 사람 보기 보잘것 없지만 막대기, 돌 다섯 개, 물매, 하나님과 삶이 있고 추억이 있었던 그 물건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 방법, 힘이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준 거 다 놓고 갔기 때문이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힘으로만 가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군인 아저씨들이 겁먹고 싸워보지도 못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버렸고요. 심지어 형들도 자기 속도 모르고 가족인데도 막 화를 내고 왕이라고 그나마 봤더니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꾸 권해주려고 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 그걸 겪었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면 좌절할 만도 한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 환경 보지 않고 그런 반대들을 뚫고서 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함께 4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다윗에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거인이 쿵쿵 소리를 내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 자체가 완전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 요즘 말로 이렇게 스캔해봅니다. 훑어보면서요 딱 봤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어이 꼬마, 내가 개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다소 좀 폭력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싸우면 되는데 갑자기 그 전에 난데없이 갑자기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함으로써 어떤 원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게 뭐 저주했나 보다 하고 별것이 아닌 거라 느낄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섬뜩할 겁니다. 내가 믿는 무슨 신이 널 죽일 거야, 좀 있으면 잠시 후면 내가 믿는 신이 널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없다면 다른 신들의 저주 앞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괜히 막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강한 군대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약한 군대를 저주하면요, 당시 세계관으로 왠지 그 강한 군대의 신이 괜히 우리 신보다 더 세 보인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저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 저주하는 그 블레셋 사람,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니까 그가 믿는 신은 다곤 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나본 그 우상입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문지방에 나뒹굴었던 그 다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온 마음 다해서 저주하고 나름 그렇게 했지만요, 이 다윗은요, 그런 거짓신, 잡신, 귀신의 이름으로 하는 저주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블레셋 사람은 그 저주를 마치고 다윗에게, 넌 전쟁에서 죽임당한 시체가 될 거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거다 라고 협박합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매장당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협박입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굉장한 공포인 거예요. 그렇게 온갖 비웃음과 저주와 협박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선포합니다.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칼 가져왔어? 창 가져왔구나. 그래, 단창도 가져왔네. 무장도 참 잘했다. 넌 그런 것 가지고 싸러 왔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싸우는 그런 무기는 그런 하찮은 인간적인 무기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강력한 원수 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힘과 능력과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이 만군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세바오트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게 사사기에서는 군대란 표현을 쓰이고요, 열왕기상에서는 천군,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천체, 이제 별들 같은 그 천체를 의미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는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고요, 영적 존재인 천군 천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 이 인간들의 전쟁에서도 마음대로 그 전쟁을 운영하시고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내가 전쟁 전문가야 라는 그 교만에 가득 차서 으스댔지만 다윗은 그런 인간 전문가 따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유일한 진짜 전쟁 전문가와 함께 나아간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은 전쟁 전문가야 라고 겁을 먹는데 다윗은 진짜 전쟁 전문가이셔, 하나님만 진짜 전쟁 전문가이셔 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이어서 자기가 승리하게 될 근거와 승리의 목적을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기서 넘긴다는 게 가둬서 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셨으면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꽉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갇힌 겁니다. 다윗은 조금도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그 전쟁의 승리의 목적도 말하는데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승리의 목적도요, 내용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야. 내가 이기면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온 땅이 만군의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이런 승리의 이유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전에 있어서도 다윗이 더 이겼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들짐승이라는 표현이 두 번 더 나와요. 골리앗도 다윗한테 들짐승이라는 표현 썼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들짐승의 원어는 좀 다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말했던 들짐승이 먹을 거야 할 때 그 들짐승은요, 빼헤마라 해가지고 직역하면 가축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들에게 너의 고기를 줄 거야 이런 의미라면요, 다윗은요 그 들짐승의 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축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이에요. 그런 짐승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 한 명의 시체가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의 시체를, 힘없는 시체를 다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윗이 한 말이 훨씬 무섭고 스케일이 큰 일인 겁니다. 그렇게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창, 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골리앗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으로는 최고일지 모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믿는 다곤 같은 귀신 잡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각 진영의 대표로 나왔지만 전쟁의 목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요, 기특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어린 꼬마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결과 보시겠습니다. 48절 보면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그냥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빠르게 돌격합니다. 다윗이 달리기가 빨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지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49절을 원어로 봤을 때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건 그런 긴박성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돌을 꺼내자마자 던졌더니 블레셋 사람이 바로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마에 박혔다라고 하는데요, 이마란 부분이요 투구 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드러나는 그 미간 부분입니다. 맞추기도 진짜 힘들고 이건 뭐 불가능한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맞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맞추기 힘든 약점을 하나님께서 맞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돌이 박힌 채로 얼굴이 땅에 부딪히면서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항복입니다. 즉 괴물 같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 앞에서 얼굴 땅에 대고 쓰러졌다는 것은요, 다윗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그들의 신들, 그 잡신들이, 그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패배했으니 그 블레셋 군대 전체도 이미 이때 패배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칼에 자기의 목이 잘리게 되고요, 노략하러 온 그 블레셋 군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략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실패했습니다. 마치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이 실패해서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죄 아래 빠뜨렸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대표인 다윗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줬습니다. 마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사람들을 구해주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당시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다윗으로 인해서 원수됨, 노예생활, 전쟁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원수 마귀, 죄에 노예된 생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십니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분명히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들려오고요, 그 블레셋 사람 같은 현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말 본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일상에 무관하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우리 일상이 힘들면 안 돌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거짓말할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은 널 구할 수 없어, 야 현실이야 현실 현실, 하나님 이 현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너 못 도와, 이건 못 도와, 계속 이런 식의 거짓말과 압박을 가할 겁니다.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아까도 군대 보고 막 노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되게 넌 무가치해,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메시지 계속 일상에서 힘들 때마다 심어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시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단의 모든 계계를 박살내셨고요,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 같은 그 무서운 사람 같은 상황을 보지 마시고 블레셋 사람 같은 원수가 하는 헛된 말과 사상에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 무섭고 괴롭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후 시작되는 모든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날 살리신 주님,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셋째로,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주장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말씀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 한절에 바라고 원하옵기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를